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27일 우크라이나의 석유와 가스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바실키프를 타격해 유류터미널이 불길에 휩싸였다고 바실키프 시장이 온라인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27일 밝혔습니다. 나탈리아 말라시노비치 시장은 적은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리코프에서도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고 러시아군이 하리코프의 가스관을 폭파시켰습니다. 이후 러시아군이 하리코프에 진입했다고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의 한 관리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고 26일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배치됐던 러시아군 가운데 50%가량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몇몇 은행을 국제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퇴출하기로 26일 합의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쟁을 선택하고 우크라이나 주권을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를 규탄한다라며 러시아의 전쟁 행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국제법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 다른 도시를 공격함에 따라 우리는 러시아를 국제금융으로부터 고립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이 조치들은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연합 EU 집행위원 등이 합의한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자국 루블화를 지원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도 들어갑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대전차 무기 천정과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500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6일 밝혔습니다. 숄츠 총리는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 러시아의 침공이 전환점을 가져왔다라면서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군대에 맞서 자신들을 지키도록 돕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독일은 로켓 추진 수류탄 RPG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26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독일은 네덜란드를 통해 RPG 400정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도록 승인했습니다. 독일 총리실은 26일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간 전쟁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들여온 무기를 판매하려는 나라들은 먼저 독일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가 26일 영불해협에서 러시아 화물선을 나포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러시아 화물선 발틱 리드호를 나포해 프랑스 북부에 있는 한 항구로 향하게 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해당 화물선이 미국 연방재무부의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은행 프롬스비아즈뱅크의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은행의 최고 경영자는 전직 러시아 정보기관 수장의 아들로 역시 미국 정부 제재 대상입니다. 프롬스비아즈뱅크 측은 로이터통신에 납포된 화물선을 더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경제부는 성명을 내고 납포된 화물선의 소유주는 프롬스비아즈뱅크의 자회사인 PGB 라이징으로 유럽연합 EU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 웹사이트가 사이버 공격으로 하다 26일 한때 접속이 끊겼습니다. 대통령실 외에 몇몇 정부 웹사이트와 일부 관영 매체도 이날 디도스 공격을 받아 웹사이트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크렘린궁 사이트는 이날 오후 한때 연결할 수 없음이란 메시지가 뜨면서 아예 열리지 않다가 이후 복구됐으나 그 뒤로도 가동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군 해커들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우크라이나 정부와 은행 웹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공식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군사 공격에 대한 외부 세력의 항의로 보입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RT 등 몇몇 러시아 매체가 유튜브에서 광고 수입을 올리는 것을 차단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특별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매체들이 유튜브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잠정 차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샤드 샤들로 유튜브 대변인은 해당 매체들에서 올리는 동영상들은 현재 적은 추천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샤들리 대변인은 또 RT와 다른 몇몇 채널들은 정부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튜브는 RT 외 광고 수익을 차단한 매체들의 이름을 밝히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와 관련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러시아가 24일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하지 않은 공격이라면서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22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서 24일 우크라이나를 전면 공격했습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는데 유럽에서 이런 전면전이 벌어진 것은 2차 대전 이후 처음 아닙니까? 윤 기자가 좀 말씀을 시작해 주시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요. 이후 77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지난 77년을 돌이켜보면 그동안에 전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한국전쟁이었고요. 한국전쟁은 잘 아시는 대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첫 번째 대규모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요. 그 밖에도 중동,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이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초강대국 사이에 전쟁은 없었죠.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직접 개입하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요.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1999년에 코소보 전쟁을 제외하면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전쟁은 없었습니다. 네. 특이한 거는 이 러시아가 전쟁에 개입한 것이 두드러진 점인데요. 2008년에 러시아의 그루지아 침공이 있었고 이 전쟁이 12일간 지속됐고요. 2004년에는 역시 러시아가 현재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해서 합병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들도 지금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처럼 대규모 전면전은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럽 지역이 이번 사태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임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요, 이번 일이 유럽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대륙의 평화가 산산조각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예. 네, 이번 사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 우크라이나 동부에 군대를 보내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 녹음을 하는 이 시간이 워싱턴 동부 시간으로 25일 오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금으로선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점까지의 전개 과정을 최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난 이제 넉 달간 그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전개되고 이번에 이제 침공이 시작된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을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난해 11월 10일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미국의 그 정보기관들이 러시아군이 그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병력을 대거 직결한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이제 언론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당시 러시아 정부는 그 자신들이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그 북대서양 조약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가 있고 나서 12월 7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상 정상회담을 열고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상당히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그런 선에서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이어서 그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나토 가입을 하지 않게 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안전보장을 문서로 다오 이런 안전보장 요구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어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1월 26일입니다. 러시아에 답신을 했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을 미국이 보장할 수는 없다. 아, 이것은 네. 우크라이나가의 주권 문제니까 아, 나토에 가입을 하건 안 하건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결정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대신 이런 위기가 벌어졌으니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자 이런 내용이 담긴 서한을 그 러시아 측에 보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2월 4일 날 저희가 보도드렸습니다만은 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됐죠. 그리고 예. 푸틴 대통령이 여기 그 개막식에 참가를 하고 아, 올림픽이 2월 20일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 20일간 아, 소강상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올림픽이 끝나고 그리고 2월 22일입니다. 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곳은 그 2014년부터 아, 친러 반군 또 우크라이나 측 아, 군사세력 이런 사람들이 아, 분쟁을 벌인 곳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2014년부터. 네. 그런데 네. 러시아가 이 지역에 아, 두 개의 그 친러 정권을 세우고 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평화 유지군을 파견한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이틀입니다. 그리고 2월 24일 날 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면 침공을 명령을 해서 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이번 침공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진정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 일단은 아, 진정한 목표는 이제 분석 차원의 일이고요. 아, 이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특별 군사작전을 발표하면서 아, 언급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탈군사화 그리고 탈나치화 이런 아, 단어를 쓰면서 그것이 이번 군사작전의 목표다라고 발언했죠. 예. 아, 이 탈군사화라는 것은 아, 국제사회조약기구 나토의 아, 동진 아, 확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될 경우에 이 러시아로서는 바로 턱 밑에 나토의 전략무기 등이 배치돼서 이 자국의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막겠다 이런 것이고요. 탈나치화는 우크라이나 내에 친서방 세력을 몰아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우크라이나의 그 나치 독일 협력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이 세력들을 나치주의자라고 불렀었는데요. 네. 이번에 말하는 나치주의자는 외부 세력에 협력하는 세력이고요.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내 친서방 세력을 말합니다. 현재 정권을 얘기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번 군사 작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체제 전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정권을 교체해서 친러 말하자면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그 공언한 공식적으로 언급한 탈군사화 탈나치화하는 별개 푸틴 대통령은 이번 군사 작전을 통해서 러시아 국내적으로 자신의 그 정치 장악력을 좀 더 공고히 하고 또 아울러서 그 옛날 소련방 시절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야심도 이번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침공에 19만 명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우크라이나는 정규군이 36만 명 정도 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군사력은 러시아에 비해서 우크라이나가 뭐 열세인 건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이 전쟁이 앞으로 지리하게 계속이 될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끝나게 될는지 이 그 점에 대해서 최 기자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전문가들은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가급적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네. 푸틴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을 막는 것이 목표고 또 지난 2014년에 이제 크림반도를 그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을 했죠. 그렇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자체가 이제 병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그 수도 키예프를 점령을 해서 지금의 그 대통령이죠. 그 젤렌스키 정부를 몰아내고 친러 정권을 세워서 러시아와 연합 또는 연방제를 하는 것이 그 푸틴 대통령이 노리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그 옛소련의 그 영광을 재현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내 정치적 입지를 좀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고요. 실제로 이제 러시아군이 뭐 한 요번에 작전에 동원된 병력이 한 19만 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지금 수도 키예프를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신을 보면 침공은 24일 시작됐는데 하루 뒤인 25일 그 외신을 보면 수도 키예프의 북부인 경우에 한 30km까지 진격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군 차원에서는 전쟁이 비교적 빠르게 끝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고요. 앞서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우크라이나도 물론 정규군이 있죠. 한 36만 명인데 군사력은 요새 그 전쟁은 뭐 이렇게 병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기, 전투기, 탱크 이런 무기로 하는 것인데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의 무기는 그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는 그 전투기만 해도 뭐 한 1,300대 이렇게 되는데 우크라이나도 한 200대밖에 없는데 그것도 굉장히 낡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미 보면은 그 제공권 그 공중은 벌써 러시아가 다 장악을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규전 그러니까 러시아 그 정규 군인과 우크라이나 정규 군인들이 싸우는 전쟁은 러시아가 충분히 빨리 이길 수 있는데 지금 하나 주의 깊게 볼 것은 일반 국민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러시아에 대한 그 항전 의지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정규전 차원에서는 전쟁이 그 빨리 끝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그 과거의 그 베트남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사태처럼 일반 주민들이 항전에 나서는 이런 사태가 되면은 전쟁은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런 게 있고요. 하나 저희가 새겨둘 것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 침공을 시작하는 것은 푸틴 마음대로 시작할 수가 있겠지만 전쟁의 그 뒤의 양상, 언제 이것이 끝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과거 전쟁의 사례에 보듯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본 그 서방 측의 보도 중에 영상 중에는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예비군들한테 총기를 나눠주는데 젊은 사람들이 총기를 받아들고 외부의 기자가 총을 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총을 쏠 줄 모른다 한 번도 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이건 배워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걸 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런 그 투쟁 의지 그런 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상당히 지리한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쟁 시작이 됐지만 뭐 어쨌든 이것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그런 접촉, 직접 전쟁 뭐 이렇게까지 확대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상 이것이 3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고요. 따라서 미국이나 이 서유럽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이 일은 사실상 그 법적으로는 나토 회원국 규정으로는 돼 있지 않고요.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전 세계 지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장비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물자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 아닙니까?
네.
이 러시아와 같이 또한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어지는 전쟁은 이 결과가 어떨지를 전 세계가 잘 알고 있고 이 때문에 이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이 군사 개입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례 없이 강한 제재 러시아에 대한 그리고 지원으로 대신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는 연설에서 미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충돌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네.
미군이 하는 일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토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확전 가능성에 대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의 대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오후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는데요.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Putin is the aggressor. Putin chose this war. And now he and his country will bear the consequences.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침략자이고 전쟁을 선택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수출 통제와 러시아 4개 은행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 어떻게 압축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그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로서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가능한 많은 나라를 규합해서 압박하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권위주의 정권 대 민주국가의 말하자면 정당성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대체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 과는 별개로 지금 미국이 직면한 것은 푸틴 대통령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제재 말고는 지금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일찌감치 그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결집하고 있는 러시아군 병력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서 그 침공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를 통해서 사전 예방을 하려 했고요. 일각에서는 그런데 이처럼 그 침공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미국과 서방 측의 잇따른 경고음이 긴장을 높였을 뿐 러시아의 침공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접적인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동진을 계속하면서 안보상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 그리고 나토가 더 이상 동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도록 문서로서 아까 최은기 기자가 잘 설명했지만 이런
네.
그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네.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 통화도 있었고요. 또 외교장관 차원에서의 회담도 있었지만 미국과 서방 측은 러시아 측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러시아는 자기들 명분으로는 안보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사 행동에 나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맞붙지는 않겠지만 이 뒤에서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는 이 대리전이 될 가능성은 뭐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리전이란 것은 그 강대국끼리 이제 직접 맞붙는 것이 아니라 제 3자를 통해서 말 그대로 대리 전쟁을 치르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970년대 베트남 전이 그런 예죠. 당시 전쟁은 이제 미군이 베트남 북쪽의 그 월맹군을 상대로 이제 전쟁을 했지만 사실 월맹의 배후에는 중국과 소련이 월맹에 대해서 자금, 무기 이런 것을 지원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베트남전에서 일종의 대리전을 치른 그런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게 될 공산이 있다 이렇게 이제 관측이 있습니다. 미국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파병을 하거나 참전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뜻은 그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대리전이 된다면 이제 한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군이 그 수도 키예프를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대통령인 그 젤렌스키 정부가 붕괴, 그러니까 수도가 함락이 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마 그 인접국인 폴란드로 피신을 해서 일종의 그 망명 그 정권을 그 세우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러시아와 그동안 여러 가지 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저항 의지, 항전 의지가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전은 일찍 끝나더라도 국민들이 나서고 또 미국과 나토 이런 쪽에서 무기와 자금 이런 것을 망명 정권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일종의 그 대리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과 유럽은 일제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나섰는데요. 뭐 제재가 뭐 어떤 한계를 뭐 갖고 있지만 이 강도를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유럽은 일제히 이번에 제재는 유례가 없는 강도 높은 그리고 또 혹독한 제재라고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그 제재라는 것이 당장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고 효과가 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제재라는 것이 러시아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이 말하자면 제재를 하는 당사국도 피해가 불가피한 것이 또 제재의 특성입니다.
예.
아시는 대로 러시아는 전 세계 세 번째 최대 규모의 산유국이고요. 또 상당한 정도의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수출국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은 전체적으로 지금 천연가스의 경우에 러시아의 천연가스의 40% 수요의 40% 정도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사실 겨울을 맞은 상황에서 이 천연가스나 이런 난방용 특히나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굉장히 그 유럽 자체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효과가 나지 않는 제재의 특성상 이 강도가 어떤가 하고는 별개로 러시아가 일단 군사행동을 멈추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네. 독일은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럽의 가스 가격 물론 뭐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은 아직 그 공사는 마쳤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이 가스관을 통해서 그 천연가스가 공급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 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독일이 이번에 그 러시아가 그 침공을 하니까 즉시 그 이 사업을 중단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런 발표가 나오자마자 유럽에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한 30% 이상 급등을 했고요.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이제 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한 배럴당 100불 정도로 올랐고요.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상당한 그 곡물 수출국입니다. 밀, 옥수수, 콩 이런 걸 많이 수출하는데 곡물 가격도 지금 상당히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고 또 제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제정세의 이런 그 혼란, 이 같은 출렁거림 이런 것은 당분간은 피할 수 없겠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이번에 러시아 침공에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 일부 애매한 입장이 있습니다. 가령 러시아의 군사행동이 우크라이나 내정에 대한 간섭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 답변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러시아의 입장을 두둔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이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제재가 근본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남과 자신을 해칠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사실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실 그 제재의 효과는 또한 특히나 반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말하자면 수출 선이 중국으로 옮겨지면서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이런 침공에 대해서 규탄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국제사회 표결이 진행될 때에도 중국이 찬성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 비토 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안보리에서의 대러시아 표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 외교부는 유엔 헌장의 취지에 입각해서 문제를 다룰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상 말하자면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25일 또다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네. 두 정상은 이달 초죠. 2월 4일에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직접 푸틴 대통령이 참석해서 그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러시아의 합당한 안보 우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네. 그런 부분을 공동성명에 담았고요. 또 타이완 문제,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부분을 담는 것으로 서로 상호 핵심 말하자면 국제 현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25일의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맥락에 말하자면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현재 미국과 각각 전략 경쟁을 심각하게 벌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조를 해서 미국과 서방 측에 맞설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북방 삼각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자신들의 그 침공에 따른 그 국제적 여파 또 경제적 제재 이런 것을 피할 가장 믿을 만한 곳이 뭐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푸틴 대통령이 중국과 지금 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뭐 지금 당연한 그런 거고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과거 그 냉전 시대에 있었던 그 동북아시아의 그 구조죠. 그 북한, 중국, 러시아. 과거에는 이제 북방 삼각관계다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것이 이제 분명해지고 또 미국도 지난 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 그 동맹관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한국, 미국, 일본, 과거에 이제 남방삼각관계다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런 북방삼각관계와 남방삼각관계의 그 대결 구도가 상당히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무력 사용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뜻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런 만큼 미국과 러시아의 말하자면 전략 경쟁에 대해서 한국은 미 중간의 전략 경쟁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예.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 군사 침공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요.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그리고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이 국가 간의 어떤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국가 간에 이 무력을 사용해서 어느 한쪽이 말하자면 그 의사를 강압하는 이런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우크라이나가 한국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나라지만 이 국제정세, 특히 또 이 무역 등을 보면 완전히 강 건너 불로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처지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정부에 있는 그 전문가들은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강 안쪽에 상당히 가까운 물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중시한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이번에 보면 이제 국제 정세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무력으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데요. 이것은 그 국제법의 그 규범 가장 중요한 규범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무력으로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요. 한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용인을 하거나 못 본 척할 수가 없다 이런 게 하나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이제 계속 추진해왔던 게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죠. 북한을 비핵화시켜서 한반도를 평화롭게 만들자 이런 것인데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되려면 남북한뿐만이 아니라 주변국 중국, 러시아, 미국의 이 같은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육자회담에서도 그 중국, 러시아가 과거 끼어서 참여를 하고 그렇긴 했는데 이렇게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진영이 갈라지는 거죠. 남북 그 미국, 러시아가 대립을 하고 중국, 일본 또 한국, 북한 이런 식으로 대립을 하게 되면 이 같은 그 한국 정부가 지나는 그 평화 프로세스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또 그 한국은 그 러시아와 상당히 그 무역을 많이 합니다. 지금 한 200억 달러가 넘고 또 가스도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한국의 무역이 한국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것도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러시아의 침공에 강한 유감을 표한 반면에 북한은 조용한 편인데요. 여기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반제국주의, 반대국주의거든요. 그 의미는 딱 지금 러시아가 하는 그런 행동을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이 자신들의 무력을 갖고 주권국가를 침범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북한이 지금까지도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가장 핵심 이유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동시에 북한은 러시아와 유대를 강화해서 러시아를 자신의 외교적 보호막으로 활용하려는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 앞서서 최은 기자가 잘 설명한 대로 이 러시아가 또 미국과 이렇게 마찰을 하고 심각하게 갈등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은 상당한 보호막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든지 이런 또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견뎌낼 수 있는 소재 또는 여유를 러시아가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말하자면 안보리 결의를 위배한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앞에서도 잘 봤지만
예.
이것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규탄하거나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 과거와는 참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마당에는 북한은 점점 더 많은 그런 여지를 가질 수 있다. 도발 행동이 됐던 어떤 것이 됐던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보호막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틈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온통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거에 몰두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또 다른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소식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다는 내용 그리고 이번 사태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청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보지영입니다. 1812년 영국과의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은 한동안 좋은 시절을 누리게 됩니다. 연방당이 와해되면서 당파 싸움이 사라진 건데요. 그런 가운데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같은 민주공화당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5대 제임스 먼로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워싱턴 DC 남쪽에 있는 버지니아주 프레드릭스버그. 미국의 제5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먼로가 한때 이곳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Welcome to the James Monroe Museum. We're here because Monroe practiced law here for about
먼로의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자리에는 지금 먼로 박물관이 세워져 있는데요. 사실 먼로는 그렇게 오래 변호사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보다는 외교관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무척 바쁜 생활을 했는데요. 그 정점이 바로 미국 대통령 자리였습니다.
나 제임스 먼로는 1817년부터 1825년까지 미국의 제5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인터넷이 있어서 정치인 인기 투표를 실시했다면 말입니다. 당당히 내가 1등을 차지했을 겁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괜찮아서 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자들만 날 좋아한 게 아닙니다. 워낙 뭐 성격이 좋다 보니까 존 퀸시 애담스처럼 매사에 불만인 사람까지 다들 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이 날 두고 뭐라고 했냐면요. 제임스 몰로는 너무나 정직한 사람이라서 영혼을 뒤집어봐도 얼룩 하나 없을 거라고 말했답니다. 나는 1758년에 버지니아의 웨스트 모어랜드란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셨는데 뭐 그리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괜찮게 살았습니다.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요. 같은 해에 윌리엄 메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네, 윌리엄 메리 대학이 있는 윌리엄스버그는 버지니아의 주도였는데요. 당시 윌리엄스버그에서는 혁명의 열기가 번져나가고 있었고 그 열기는 젊은 먼로의 가슴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텍사스 주립 펜 아메리칸 대학교 역사 철학과 크리스토퍼 밀러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During his first year at William and Mary, that was in 1777.
멀로가 윌리엄 메리 대학 1학년 때, 그때가 1774년이었는데요. 영국의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지사 관저에 무기고를 습격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총과 칼을 훔쳐서 윌리엄스버그 민병대에 갖다 줬죠. 그 뒤에 독립전쟁이 시작되자 멀로는 독립군에 가담했는데요. 독립전쟁의 영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멀로는 혁명세대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스캇 해리스 멀로 박물관 관장의 얘기입니다.
버지니아주 의회가 헌법을 비준할 당시 주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사실 멀로는 당시 새 헌법 비준안에 반대표를 던졌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빠져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런 내용이 헌법에 추가되지 않습니까? 지금 권리장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 뒤 연방의회 상원의원을 지냈고요. 버지니아 주지사를 무려 4번이나 지냈습니다. 또 외교관으로도 활동을 했고요. 정부 각료직도 거쳤죠.
네, 멀로는 제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당시에 프랑스 주재 미국 대표로 일하면서 루이지애나 매입을 성사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 제4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는데요.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는 정치적 기반과 성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골고루 내각에 기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멀로의 조치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감정 융화의 시대가 시작됐다며 크게 환영했는데요. 다시 크리스토퍼 밀러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정치적 반대가 별로 없던 시기였습니다. 1812년 전쟁의 결과로 연방당이 거의 해체됐거든요. 그러면서 민주공화당만 남고 야당이라고 할 만한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정치적 논쟁도 없었고 당파 싸움도 없었던 거죠.
하지만 좋은 시절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19년에 경제 대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1819년의 경제 대위기는 최근에 일어난 일과 어느 정도 비슷한데요. 유럽에서 전쟁이 계속되자 유럽 경제가 미국산 농산물에 크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1812년 전쟁 이후에 미국 농업이 아주 호황을 누렸죠. 미국인들이 다들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제무역에 뛰어들고 싶어했죠. 그러면서 더 많은 농지를 사들이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잘 됐는데 1817년경부터 유럽 경제가 회복되면서 미국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집과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이 늘어났고요. 수없이 많은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이 같은 경제 위기가 닥치자 정부는 한편으로 긴축 재정을 펴면서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정부의 이런 조치가 남부에 불만을 샀다고 밀러 교수는 말했습니다.
관세는 남부의 노예 소유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죠. 이들은 대부분의 제조 상품을 영국에 의존했는데요. 당시 영국은 미국 남부에서 생산하는 면화의 가장 큰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득을 보는 건 북부의 제조업자들뿐이란 생각을 남부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미주리가 연방 가입을 신청하면서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주리가 노예 제도를 허용하는 노예주로서 연방에 가입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노예제를 금지하는 자유주로서 가입하게 할 것이냐,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부의 11개 자유주와 남부의 11개 노예주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미주리의 가입으로 이 같은 균형이 깨질 것을 염려한 미 의회는 결국 타협했는데, 미주리는 노예주로 연방에 가입하게 하는 대신 매사추세츠의 일부였던 메인을 독립시키면서 자유주로 가입하게 한 것이다.
네, 그러면서 자유주와 노예주가 각각 12개로 계속 균형을 유지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미주리 대타협은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스콧 해리스 멀로 박물관장이 말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미주리 대타협은 남북전쟁에 이르는 중요한 단계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노예 문제를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당면한 첫 번째 시험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멀로가 어느 정도 이 문제에 관여했고요. 타협을 이끌어내서 법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멀로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결국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요.
1819년의 경제 대위기와 미주리 대타협과 같은 사건이 있었지만 제임스 멀로 대통령은 손쉽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 위기를 잘 넘겼다는 것, 또 미국 연방이 분열되는 걸 막았다는 점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았는데요. 당시 멀로 대통령에게 도전한 후보가 한 사람도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멀로는 내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멀로를 존경했죠. 당시에는 정치적 개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연방주의자들의 세력이 강하지 않아서 멀로에 맞설 만한 후보를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멀로가 재선에 도전했을 때 선거인단 투표에서 반대표가 겨우 한 표 나왔는데요. 만장일치로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만장일치로 재선됐는데 워싱턴 말고 다른 대통령이 그런 영예를 누리는 걸 원치 않아서 그랬던 거죠.
고립주의 정책이죠.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고 우리 문제가 아니란 거죠.
미주 전 지역을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멀로 대통령을 잘 모르는 미국인들도 멀로 독트린, 멀로주의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는데요. 멀로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 칭송받는 이 멀로주의는 두 번째 임기 때 나왔습니다.
미주 대륙은 앞으로 어떤 유럽 강국에 의해서도 장래 식민지 건설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유럽 열강이 이곳 서반구 어디에서든 세력을 넓히려 한다면 우리의 평화와 안전에 위험한 행동이라고 간주할 것임을 선언한다.
네, 1823년 12월 멀로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서를 의회에 보냈습니다.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가 중남미 신생 독립국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미국은 유럽 대륙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유럽이 미주 대륙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멀로주의의 핵심인데요. 이는 미국 외교 정책의 기본이 됩니다. 제임스 멀로 대통령은 독립혁명 세대의 마지막 대통령이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는 걸 경계했고요. 공직에 나가서 일하는 걸 특권이 아니라 교육받은 자의 의무로 여겼던 세대인데요. 후대 대통령에게 큰 모범이 되는 대통령이었다고 스콧 해리스 멀로 박물관장은 말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는 미국의 장래와 그 장래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역할에 있어서 상당히 현대적인 감각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접근 방식에 있어서 후대 대통령들이 배울 점이 많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외교 정책과 강력한 국방 정책을 펴고요. 중도적인 입장에서 폭넓게 통치하고 또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5대 제임스 멀로 대통령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대 대통령인 존 퀸시 애덤스를 만나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증거가 확보되면 테러 조직과 연계된 개인들을 제재해왔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많은 이들은 테러 조직을 만들거나 테러 조직의 금융 지원을 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밝혀진 테러 조직 지원자들을 특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이들이 미국 내 갖고 있는 자산은 동결됐습니다. 또 미국인들은 제재 명단에 오른 사람들과 거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테러 조직과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12월 브라질에 있는 알카에다 조직과 연계된 개인 3명을 제재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들을 행정명령 13224호에 근거해 테러 조직을 지원한 혐의로 특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하야탐 아흐마드 스케리 아흐마드 알마그라비는 알카에다의 특수 임무를 수행했으며 브라질에 지난 2015년 도착한 창립 멤버입니다. 알마그라비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각종 상거래를 하고 외화를 사들였습니다. 알마그라비는 알카에다에 금전적, 기술적, 물질적 지원을 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모하메드 셰리프 모하메드 모하메드 아와드는 브라질에 2018년 중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브라질 내 다른 알카에다 협력자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으며 위조 지폐 작업에 연루됐습니다. 아와드는 또 상파울로에 있는 기업인 에릴리 가구를 소유하고 부분적으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아흐마드 알카티브도 상파울로에 있는 또 다른 가구 관련 기업을 소유하고 부분적으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아와드와 알카티브 두 사람은 모두 모하메드 아흐마드 엘사이드 아흐마드 이브라힘을 금전적으로, 기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지원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브라힘은 2019년 9월 10일 알카에다 조직의 일원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또 아와드와 알카티브가 소유하고 통제해온 두 개의 가구 관련 업체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 재무부의 브라이언 넬슨 차관은 브라질에 근거한 테러 조직은 알카에다가 아직 국제적인 테러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번 제재 조치는 테러 조직의 금융 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넬슨 차관은 미국은 브라질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협력해 알카에다를 돕는 금융 지원 세력을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